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영혼의 멸망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하여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19항부터 제8장 25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8장 도덕적 율법 10계명의 설명 19항입니다.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게 하거니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리라고 하시는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제2계명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이 부분을 이제 다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성에 없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강제로 지우시지 않겠다고 친히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죄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그것을 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제2계명에서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로 강제적으로 지우시겠다는 그런 의미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부의 죄가, 할아버지의 죄가 후대에 미친다는 그 손자들이나 그 손자들의 손자들 후대에 미친다는 이 문장은 자주 반복됩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시는 여호와여 하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벌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벌은 자녀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하시는 때가 많으므로 부모의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한 벌을 그런 의미죠. 자녀들이 받아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나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리라고 선언합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의 가문들도 아브람을 해한 죄로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들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석이라기보다 도피가 됩니다.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와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국한된 벌보다 더 큰 벌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의로운 저주는 악인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족 전체를 괴롭힌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가 범죄한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가족 전체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비의 죄가 후손에게 강제적으로 지워지는 것은 강제적으로 그 죄가 이제 후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이후에도 설명이 나오지만은 먼저 이것을 알고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은 후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죄를 본받아서 살아갈 때에 후손들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범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손들이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죄악 가운데 살 때에 그 후손들은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아비에게서 가장 부끄러운 생활밖에 기대할 것이 없지 않은가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빼앗는 것.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죄악된 삶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또 아비의 죄악 때문에 주에게 버림받은 아들은 같은 멸망의 길을 갈 것이 아닌가요? 끝으로 가정한 사람들의 저주받은 후손인 그 손자와 증손자들도 그들의 뒤를 따라 돌진할 것이 아닌가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후손들도 조상들의 그 죄악을 본받아서 똑같이 살아갈 때에 그 후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의 죄에 대한 벌이 후손에게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모순되지 않는가? 우선 이런 벌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가를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성품이 전적으로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여기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들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어떤 불공정한 증오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도록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할 근거가 없습니다. 충분히 자자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아 그들의 가문이 여러 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는 것인즉 여기 하나님의 은총이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한 천벌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의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자손들에게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자손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자기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에 대한 벌이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행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속담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속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뜻은 자기들은 의롭건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애매한 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가 없고 은 위에 은혜와 위엄이죠. 은 위에 병도 없다는 것이었다. 예언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들에게 언명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범법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들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아들이 악한 아비의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말하고 있죠. 계명의 위협도 여기 계명의 위협이라는 것은 제2계명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계명의 위협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악인들의 가문에서 자기의 은총과 진리의 광명과 그 밖의 구원의 수단들을 제거하실 때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어떤 사악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또 구원의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기서 논의되는 벌이 실현되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며 눈이 어두워진 자손이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들은 조상의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세상 고통을 받으며 드디어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이며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악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21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2계명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다루어 나갑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며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엄숙한 언약에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의인이 죽은 후에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훈육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런 훈육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경건 자의 가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신 언약에서 이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경건한 믿는 사람들의 가문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언약을 했으니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위로가 있으며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큰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의와 악의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시되어 의에 대한 축복과 악에 대한 저주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면 의나 악을 행하는 당사자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의 후손이 개선되며 신자의 후손이 타락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인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벌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악인의 후손 가운데도 변화되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자의 후손들 가운데도 타락해서 불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연구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악인의 자손 중에 때때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 방금 내가 설명드린 것이죠. 의인들의 후손 중에서 타락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선택을 저해할 수도 있는 영광 규범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로하며 악인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항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공허하거나 무력한 경고가 아니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몇몇 악인에 대한 생전의 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증언하며 죽을 때까지 벌을 면하는 죄인들도 모두 앞으로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의 덕택으로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축복의 한 예를 드심으로써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끊임없고 영광 은혜를 증명하십니다. 아비의 죄악을 아들에게서 추궁하심으로써 모든 악인들은 자기의 범법 때문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후자의 확실성에 특히 관심을 보이십니다. 또 겸해서 자기의 자비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벌은 4대에 국한하시고 자비는 1000대에 미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벌은 4대에 국한하고 자비는 1000대에 미치게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제 3계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명의 해석, 제 3계명의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계명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숭엄성을 우리가 거룩히 받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금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경건하게 경외하도록 열성과 주의를 다하라는 명령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신비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 항상 경외하며 조심하도록 사고와 발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논평할 때에도 그에게 영예가 되는 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열심히 준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3계명을 준수하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며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며 그의 거룩한 이름의 순고성에 부합하며 그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야심이나 탐욕이나 재미를 위해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경솔하게 또는 폐악하게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그 말씀과 신비들에는 그의 존엄한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항상 존경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죠. 끝으로 가련한 인간들이 흔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물리치고 가련한 인생들은 하나님 비난하는 걸 잘하죠. 그런 것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물리치고 우리는 그의 행적을 배방하거나 악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가 하시는 줄로 인정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그의 지혜와 의와 인애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든다는 뜻입니다. 제3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기 세 가지로 말한 것을 행할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기서 어긋날 때에,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을 때에, 이 세 가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반대대로 행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어긋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고 악한 일에 남용하여 더럽히게 됩니다. 제3계명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존엄성이 사라지고 점점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기 쉬운 경솔한 태도도 심히 악하거든 하물며 여러 가지 미신에 접신술과 무서운 조주와 불법한 제마술과 기타 악한 주문들에 이게 미신들이죠. 여러 가지 미신에 악용하는 자들은 죄가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요?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미신에 사용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특히 맹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맹세에서는 주의 이름을 가장 가증하게 악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모독을 일체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언급하십니다.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의 이름에 대한 경외에 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3계명은 우리들이 제3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한 즉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속한 그런 계명이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 계명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용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계명부터 10계명에서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3계명을 사랑의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그 반복이라는 것이죠. 무용한 반복, 쓸데없는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계명은 사랑의 의무에 대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데 관한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는 둘째 판에 미루어졌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둘째 판이죠. 10계명의 둘째 판입니다. 둘째 판이 미루었으며 거기서 인간 사회를 해야 하는 위서와 위증을 비난하실 것입니다. 여기 위서는 위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증 똑같은 그런 말이죠. 위서와 위증. 예, 영어로서는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의 구분법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두 판에 배열하신 것은 이유가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보아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시며 자기의 이름의 신성성을 보호하지만 인간 상호간의 의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24항입니다.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임. 우선 맹세란 무엇인가를 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모욕이 포함된 저주는 맹세라고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인법을 합당하게 쓰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경배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수르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는 문제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이사야는 그들은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리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그에 대한 경건을 고백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의 의미로 이사야가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경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확대되는 데 대해서도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식한 자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바알로 맹세하게 했다는 것은 바알을 경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들은 나의 집 가운데서 새업을 입으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6절이죠. 이전 구절은 이사야 65장 16절을 의역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 불변하는 진리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진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증인이실 뿐 아니라 숨은 일을 드러내어 진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증인이며 마음의 뜻을 아는 분으로 인정합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무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양심에 감추어 있는 일을 선언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다른 신들로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히 노하시며 이런 맹세를 노골적인 반역으로 해석하십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범가의 중대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나는 멸절하리라고 하는 처벌의 위협 속에서 선언하십니다. 2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맹세에는 주의 이름에 대한 경배가 포함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다루었죠. 따라서 맹세에 경배가 아닌 거만이나 경멸이나 멸시가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은 사소한 모욕이 아닙니다. 큰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진실성을 되앗는다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허위의 지지자와 승인자로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면은 하나님을 허위의 진실이 아닌 것에 승인자로 만드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허위의 지지자와 승인자로 만드는 것은 그의 진실성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짓 맹세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죠. 왜냐하면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성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사실대로 고백하라고 할 때에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설을 한다면 위정을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가장 중대한 불경이 된다는 뜻을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어떤 거짓으로 낙인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요 뒤에 문장 보면은 바리새파들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 사람들이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른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맹세를 시킬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은 예컨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사무엘상 14장 39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4장 14절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고린도후서 1장 23절 등 이런 조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혹 거짓으로 맹세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우리가 강구하는 그런 셈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맹세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때에는 반드시 만일 우리가 속인다면 하나님이 그 위서에 대해 그 위증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비는 것이 된다는 뜻을 암시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요, 만약에 그것이 위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까? 예, 이제 25항 오늘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맹세. 진실할지라도 필요하지 않은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하나님의 이름은 저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맹세를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서를 하지 않는 동시에 맹세는 정욕이나 욕망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를 위해서 허락하여 제정하신 것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위서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일에 맹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나 사랑을 위한 경우 이외의 어떤 다른 필요성을 빙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맹세가 꼭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경건이나 사랑의 경우에 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과 경건과 사랑의 경우에 맹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맹세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그런 맹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현대 사람들은 제멋대로 죄를 지으며 칼빈 시대의 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맹세를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에 맹세하고 그러죠. 제멋대로 죄를 지으며 그것이 관습이 되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가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맹세하죠. 대단히 두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경미한 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환담에서 한다 화차는 이야기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그저 서로 모여가지고 그냥 가벼운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으로 또 닥치는 대로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타락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도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대하게 되며 한습성이 되어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변할 수 없으며 경고는 확고부동하며 언젠가는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에게는 특수한 천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벌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벤전스라고 해서 복수, 스페셜 벤전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복을 가하신다고 하는 대단히 두려운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다른 방면에서도 어기고 있습니다. 제3계명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에 하나님 대신 그의 거룩한 종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며 분명히 악한 짓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특별한 계명을 주시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특별히 금지하는 데는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도 이 일을 분명히 증거하여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으므로 자기를 불러 맹세하셨다고 썼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십계명의 제3계명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와 같은 계명을 깨뜨릴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충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